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이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상란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셨습니다. 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니 성령이로서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는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같이요.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가장 중요한 고민으로 삼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가 충만히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여러분의 삶으로 담아내 볼 수 있을까? 혹시 이런 거 고민하신 성도님들, 사실 우리가 다 그걸 고민해야 하는데요. 자칫 잘못하다가 우리 신앙이 형식화가 되기 쉽습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 옛 언약으로 대변되는 유대교와 새 언약으로 대변되는 기독교를 철저하게 대조하면서 쭉 진술해 오다가 벌써 이 8장을 넘어왔습니다. 거기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교회에서 가장 중요시 여겼던 전통들, 상징들을 낱낱이 고발하면서 그것과 비교했을 때에 예수로 말미암은 우리의 구원, 또 우리의 성도됨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에 대해서 너무도 잘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가 유대인으로서 그 옛 언약에 대해서 설명해 오면서 옛 언약을 무시한다든지 하찮게 여긴다든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처럼 그 율법이 가지는 정죄의 기능도 영광스럽다라고 선언한 것처럼 히브리서 기자 역시 이 유대교가 가진 그 옛 언약이 얼마나 거룩하고 영광스러웠는가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가진 것은 그 옛 영광, 옛 언약이 가진 그 영광은 왜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 구구절절이 옛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유대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새 언약을 이야기하기 위해서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참 복된 민족입니다. 왜 복됐냐? 사도 바울은 그들이 율법을 맡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의 길을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으로 왔고 유대인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십자가의 이 구원의 사건이 이스라엘은 수천 년 전부터 주어진 언약 속에 담겨진, 그래서 역사, 그들이 살아온 거대한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원의 주님을 이해한다는 것. 우리가 조선이 별로 길지 않으니까 뭐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그 아시아의 조그만한 땅덩어리에 살면서 우리의 역사가 있습니다. 뭐 천년이라고 합시다. 더 길겠지만 그 천년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자를 이해할 수 있다면 얼마나 그게 복되겠냐 이 말이죠. 우리는 그러나 그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 복이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유대인들은 역사를 살아오는 구구절절이마다 그것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샘플 혹은 모델, 그림자로서 그들의 역사를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복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는 그 예수를 거부합니다. 옛 언약이 무가치하지 않습니다.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 언약을 이해하는데 그보다 더 좋은 설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다. 무엇으로 설명할 것인가? 이스라엘이 살아온 수천 년의 역사로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 언약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이 옛 언약,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 대략 1500년의 이 역사의 언약은 불완전한 언약입니다.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은 늘 하나님께 접근하는 데에 제한적인 이 약속들입니다. 특별히 이 시내산 언약에서 하나님이 주신 제사법을 보면 그 제사법이 증언하는 것은 결국 제사를 제사로밖에 당신께 나아올 수 없는 이스라엘은 죄인이다. 이걸 계속해서 율법은 선언하는 거예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그것이 완전히 자기를 깨끗게 하는 제사가 될 수 없고 다만 범죄한 것에 대한 유해, 잠시 눈감아 주심, 그것으로 만족해야 하는 그리고 1년에 단 한 차례 대제사장이 거룩한 The Holy of Holies 지성소로 들어가서 커튼을 휘장을 열고 들어가서 그 영광의 하나님을 대신 비춤 받음 그것으로 모든 이스라엘 민족은 만족해야 했다. 그런 그들의 삶이었어요.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것이 더 깊게 다가왔고 율법은 우리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없이 너희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가르쳐줬습니다. 레위기서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 죄 없는 흠 없는 짐승의 피를 대신해서 자기 죄값으로 죽여야만 하는 그렇게 해서 자기 죄를 모면받는 죄의 심판을 모면받는 그런 역사의 연속 그게 1500년 동안 이어집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누군가가 죽어야 하는데 그 누군가는 죄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짐승, 제물이 되는 짐승의 두 가지 조건은 반드시 짐승이 살아있어야 되고 죽은 것으로는 대신할 수 없으니까 생명을 대신해야 되니까요. 반드시 제물은 살아있어야 되고 두 번째 반드시 제물은 흠이 없어야 합니다. 흠 없는 제물을 죽임으로 자기 죄를 이렇게 심판을 유해받는 그런 역사의 연속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는 것,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깨닫는 것,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가 지은 이 죄는 짐승을 죽여 수천 년을 반복해도 그 죄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만 그들이 만족했던 것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대신 거룩한 곳에 들어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 사해주는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 그것으로 만족했습니다. 이 시내산 언약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인 이 피를 제사로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차이점은 있어요. 시내산 언약은 불완전한 언약이고 불완전한 거고 그 다음에 일시적인 거예요. 그러나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새 언약은 영원한 겁니다. 1500년의 역사를 가진 이 시내산 언약, 옛 언약이 최초에 주어졌을 때 여러분 떠올려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서서 그 계명을 받아들고 내려올 때 모세의 이 얼굴의 광채가 막 빛이 났습니다.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그걸 보고 깜짝 놀라면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것을 알고 눈이 부셔서 그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립니다. 가리는 데에는 두 가지 목적이죠. 눈이 부셔기도 하지만 그 영광이 모세에게서 사라지지 않도록, 계속 그 영광이 유지되도록. 그러나 그 영광은 사라졌습니다. 그들에게 율법이 주어졌을 때는 그들은 아마 쾌제를 불렀을 겁니다. 왜? 자기의 죄의 문제를 율법으로 해결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들이 죄를 지어도 제사를 통해서 죄가 용서함을 받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이고 단회적이고 그런 자기가 지은 어떤 소소한 죄의 항목에 대한 속죄지 인간의 본연의 죄성, 죄인이라고 하는 이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끊임없이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지내보지만 궁극적인 자기 본성을, 그 죄악된 본성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두고 그들은 괴로워합니다. 점점 그들의 제사는 형식화가 됩니다. 거룩으로 출발했던 그 신앙이 형식화가 되고 내면의 거룩은 둘째치고 표면의 거룩함을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점점 형식이 깨끗하냐 더럽냐, 마음은 둘째치고 겉표면만 그렇게 따지다가 그들은 점점 어찌 보면 율법에 중독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율법은 다른 어느 때보다 더 잘 지킵니다. 그런데 그들의 내면은 더 어두워지고 더 부패해지고 더 심각해집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1500년 역사인데 대략 한 1000년의 역사가 끝날 무렵 구약성경 마지막 말라기서에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에게 이렇게 탄식하며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이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성전 문을 누군가가 닫아버려가지고 이제 그런 제사 그만 드렸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내면은 부패해졌고 겉 표면은 갈수록 아름다워지는 것. 이것이 형식주의예요. 그들은 그렇게 헤어나올 수 없는 율법에 중독되어 결국 그들의 내면은 부패해져서 율법 앞에서 처절하게 무너졌고 율법은 그들을 사망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이것이 구약의 역사예요. 안타깝지만. 우리 영상 하나를 잠깐 보는데요. 4분 30초 정도, 조금 길 수 있는데,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기독교적인 여러 가지 형식에 아주 익숙하게, 처음에는 그것이 좋죠. 색다른 경험이기도 하고, 그러다가 그것만 추구하다 보면 점점 내용은 없고 우리의 신앙이 형식적이 되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고발하는 것은 그런 내용이에요. 유대교가 그렇게 점점 내면이 병들어지고 그들이 결국 옛 언약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예수께서 새 언약을 가져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는 이제 새로운 그런 새 생명이 주어지게 된다. 히브리서 기자가 유대교의 그 전통에 대해서 유대인으로서 대단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들의 가장 큰 자랑은 하나님이 지구상에 그 어느 곳에 어느 곳이 아닌 바로 그들에게 임재하신 임재의 장소가 이스라엘에게 있었다. 그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이게 이제 이동하다가 나중에는 성소가 되는 거죠. 성전이 되는 거죠. 이 성막에는 여러 가지 그 이미지를 보면은 뭐 저거는 이제 상상으로 모형화한 건데 대략 저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가 성막으로 칭하고요. 저 가운데 있는 이 태버나클 거기에 보면은 이 성소가 있고 저 안에가 두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는 그곳이고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는 곳이 바깥들이라고 보여지고 그 성소 안에는 등대가 있습니다. 일곱 개의 촛대가 있고 떡상을 떡을 진설병이라고 하는 떡을 이렇게 디스플레이 해놓은 테이블이 있습니다. 떡상. 그리고 바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이 성막 앞에 이 휘장 앞에 분향단이라고 향을 피우는 그곳이 있고요. 성막을 이렇게 젖히고 들어가면 이제 거기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이 언약궤 안에는 오늘 히브리서 기자도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보면은 이 언약궤 안에는 이 만난을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언약의 두 비석, 두 돌판, 십계명이 있습니다. 물론 이 언약궤 자체도 솔로몬 시대 이후에 잃어버리기도 해요. 잃어버리고 사라지지만 그러니까 뭐 최초의 그 모세 이후로부터 바로 그 형식적인 모형이 바로 저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 전 페이지로 해 주시고요. 히브리서 기자는 일일이 이것들을 다 설명하고 싶었지만 이것들을 낱낱이 말할 수 없다라고 5절에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것들을 설명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바로 이와 같은 거룩한 것들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은 그들의 그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고 형식화로 빠지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둘째치고라도 다른 걸 일일이 설명하다 보면 정말 중요한 설명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초점이 흐려지니까 다른 건 차치하고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하고 싶었던 대제사장, 그 대제사장의 직무 그것에 대해서 6절에 보니까 쭉 오다가 7절 오직 6절부터 이 모든 것은 이같이 예비하셨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인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자기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니 대제사장이 앞서 우리가 5장에서도 잠깐 설명을 했습니다. 대제사장이 매일 성막에 매일 들어가서 거기에서 매일처럼 향을 사르고 불이 꺼지지 않도록 심지 관리를 하면서 매일 그곳에서 일을 합니다. 특별히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이 되면 진설병이라고 하나 아까 그 떡 12덩어리를 만들어서 항상 새로운 떡을 디스플레이 일주일 동안 디스플레이를 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되면 새로운 떡을 디스플레이하고 이전 떡은 그 담당 제사장이 먹습니다. 오직 그에게만 허락된 양식이죠. 그리고 1년에 단 한 차례 저 지성소로 홀로 들어갑니다. 다윗 시대만 보더라도 대제사장이 대략 한 24명, 솔로몬 시대는 좀 더 작아지는데요. 대제사장이 그렇게 많습니다. 제사장들만 대략 2만 명이 넘습니다. 유대인들 중에. 어마어마하죠. 그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 성소, 성막에서 봉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24로 나누죠. 24 대제사장에 각각 1,000명씩 이렇게 나누면서 1년에 각 대제사장이 1,000명을 데리고 그 중에 뽑아서 두 주씩 봉사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을 잠깐 보죠.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8절, 10절. 신약 세 번째 성경 누가복음 1장 8절에서 10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였으니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이 제도가 사가랴 시대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당시까지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까지 계속 유지되어 내려오는 거예요. 평제사장이 그러니까 평제사장이 2만이나 넘는 그 평제사장이 성소로 들어가는 것은 지성소는 못 들어가니까요. 성소까지 들어가는 것은 평생에 한 번, 많으면 두 번. 어떤 평제사장은 단 한 번도 그런 기회가 없이 제비를 뽑으니까. 그렇게 아주 거룩한 곳이죠. 그러나 대제사장은 1년에 한 차례씩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언약궤의 피를 위해 피를 뿌립니다. 자기를 위해 숫소를 잡고 부지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를 위해서는 염소, 순염소를 잡아서 그들의 피를 뿌리면서 두 번에 걸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백성들의 죄를 속죄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그러니까 그 가장 거룩한 자리, 지성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자리, 그 두 날개로 이 천사가 그 날개로 그 덮고 있는 그 자리가 시은소,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 Mercy Seat이라고 하는 그곳에 피를 뿌리면서 단 1년에 한 차례 하나님의 거룩하신, 최고의 거룩하심에 자기가 노출되는 시간입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거룩함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9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9절 10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나오지만 그 율법으로는 너희의 양심을 온전히 할 수 없다. 육체의 예법. 이것으로는 우리의 양심을 온전히 회복하고 할 수 없다. 우리 죄된 본성을 해결할 수가 없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면서 앞서 8장에서도 강조했던 것은 바로 저 휘장을 그리고 나머지 9장 뒷부분에 10장으로 이어지면서 계속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직 저 휘장을 열고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그냥 휘장을 찢어버리고 들어가십니다. 휘장 없이, 휘장을 없애버리고 당신이 대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것은 1년에 단 한 차례 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영원히 단번에 들어가심으로 그 길을 예수 믿는 우리에게 열어버리신 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좀 뭐 다른 것들은 다 넘어가더라도 한 가지 대조되는 것이 뭐냐면 유대인들과 크리스찬의 차이입니다. 유대인들은 단 1년에 한 차례 그 거룩하신 영광을 대제사장이 대신 하나님 앞에 비침으로 양심의 잠시의 회복을 느끼는 자들이었다면 크리스찬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이름을 힘입어 담대히 저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예수와 함께 간 자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양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히 회복되었다. 어떤 반복해서 우리의 양심을 조금씩 조금씩 회복하는 자들이 아니라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의 양심이 온전히 회복되었다. 그것이 뭐겠습니까? 양심이 회복되었다라는 의미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다는 겁니다.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은 저 성 휘장을 제치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한 사람, 대제사장만 허락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우리는 모두에게, 예수를 믿는 모두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선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우리는 그들과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 1500년의 역사가 증언하는 것, 그것은 결코 수없이 반복하고 절대 스탑 안 하고 지금까지 지내온 저 제사로 우리의 양심이 깨끗해질 수는 없었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이 대신 서줌으로 인해서 양심이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지금 예수로 말미암은 구원 얻는 백성들의 차이는 히브리서 기자가 유대 크리스찬들에게 하는 얘기, 너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자들이다. 이미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었다.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이 되기 이전과 이후에 여러분의 다름은 어디에 있습니까? 서로 부르는 호칭이 좀 달라지고 예배라고 하는 새로운 형식이 이제 점점 형식에 익숙해집니다. 나름 공동체 규율을 어떤 질서 같은 것을 지키는 데 익숙해지죠. 순응합니다.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그리고 더듬거리던 기도가 점점 유창해져 갑니다. 성도들 간의 대화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라는 특정 문구들이 등장하기 시작하고, 그러나 정말 그 본질인 그 내면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그래서 거룩하게 되었는가, 자신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가. 그러나 때로는 많은 분들을 보면은 신앙이 형식화가 됩니다. 의무감에 하다가 느낌이 점점 무뎌집니다. 몸은 예배의 자리에 있는데 깜빡 잊고 생각은 집에 두고 와버리죠. 형제 자매의 어떤 미소를 지으며 서로 나누는 교제, 나누는 교제에 진심을 쉽게 주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에 들었던 말씀, 명령, 요구는 그냥 그 자리에 두고 나오면서 목내로 목사와 인사하면서 단 한 번 있는, 평생에 단 한 번 있는 그 예배를 그렇게 마감해버립니다. 여러분, 성경 기자들, 특히 히브리서 기자가 진심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크리스찬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잠시, 일시적인 혹은 순간순간 조금씩 조금씩 거룩한 자가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의 그 저 은혜의 보좌 앞에 들어간 자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저 지성소 사이의 휘장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하나님의 저 거룩한 지성소 사이의 휘장은 없어졌습니다. 구약 유대교가 성막을 통해 1500년 동안 그 장구한 역사를 담으면서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 인간은 죄를 짓는 죄인이며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지 않고선 결코 그의 양심은 온전해질 수 없다,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의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증언하는 것은 1년에 단 한 차례 잠시 노출되는 차원을 넘어서 예수와 함께 예수 안에서 저 지성소로 담대히 들어간 성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된 겁니다. 형식적이고 어떤 삶의 패턴에 있어서의 다름이 아니라 본질적인 우리의 내용과 가장 중요한 우리의 양심, 하나님 앞에서의 양심이 거룩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유대교는 짐승을 죽여서 자기를 잠시 자기가 죄에서 벗어나는 그런 방식으로 그의 운명을 살아냈다면, 신약의 기독교는,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를 내어주신 단번에 희생하신 그 은혜로 새 생명을 얻어 다시는 어떤 것을 죽이는 존재로 살아가지 않고 도리어 예수의 생명으로 누군가를 살리며 사는 존재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신약의 기독교, 기독교인의 성도는 본질적으로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영광의 차이입니다. 그것은 거룩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모든 열심으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거룩을 증명하려 했으나 부족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 전체로 하나님의 거룩을 증언할 수 있습니다.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잠시 예배 중에 나와서 여러분이 예배하심으로 내가 거룩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한다면, 그리고 저 삶 속에서는 그것을 망각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진정으로 저 거룩한 지성소 앞에 서본 자인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과연 누구도 감출 수 없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추어 보았는가? 물론 여러분 스스로가 거기에 나아간 것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데려가신 거죠. 성도에게 예수를 믿는 최고의 보상이 있다면,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 즐겁고 기도하면서 또 삶 자체가 달라 보이고 그런 모든 것의 근거가 혹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했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복 주셔서 성공하게 해서 또 건강하게 해서 투자했던 것이 잘 해서 야 예수 믿는 맛 난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예수 믿는 맛을 또 예수 믿는 근거를 제공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정말 예수 믿는 맛 난다 그 근거가 뭐냐면 거룩입니다. 내 삶이 예수 믿기 전에는 죄와 타협했고 죄밖에 짓지 못했고 또 그것에 무너졌고 예배는 늘 형식적이었고, 그러나 예수를 진짜 믿고 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보고 나니까 내 삶이 달라졌다. 내 삶이 거룩해졌다. 그 거룩함으로 내 삶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 여러분 이 고백이 가장 예수 믿는 자가 복받았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감동이 안 되시죠,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바라는, 이 목사로서 바라는 한 가지, 이 거룩을 아주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모든 곳을, 만나는 사람, 일하는 곳, 어디에 가든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그곳에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을 증언할 수 있는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죽이는, 죽여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생명으로 살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 존재로서 우리는 예수 믿어 거룩하게 되었고, 우리의 삶으로 누가 뭐라 해도 우리의 삶이 보잘것없어 보인다 하더라도 그 삶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죄에 매여서 지극히 소극적이고 또 연약하며 무능력한 존재가 아니라 과감하게 죄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여러분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존재가 된 것을 여러분 감사하시고 바로 그런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고 일하시려고 한답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어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새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옛 언약과 다른 새 언약으로 이제는 매 순간이 거룩함 속에 우리의 행동과 말과 생각과 우리 하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증언할 수 있는 위대한 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성도의 명예를 가벼이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해진 우리가 더러워진 저 세상, 죄악 가냥한 세상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생명력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각자의 삶에서 저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 얻을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그 일에 서로 협력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각 가정마다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은 위대한 믿음의 간증과 고백들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